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자국의 안보 우려에 관해 서방 측과 대화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어제 공개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간 대화 영상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 측이 자국의 주된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대화가 무기한 계속될 수는 없지만 현 단계에서는 대화를 지속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럽 내 미사일 배치와 군사훈련 등의 제한을 두는 문제와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제안을 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대화 가능성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측이 러시아를 끊임없는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하실 수 있다며 여전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러시아의 주된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를 외교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공개된 대화 영상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과 전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세계에 발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임박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러시아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각각 별도 화상대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긴장 고조와 유럽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드러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외교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행동들을 단계적으로 줄여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다른 나라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이 늘어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은 우크라이나 내 유엔 직원 1,600여 명을 철수하거나 이전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병력을 실은 A400M 수송기가 이날 루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약 70명의 독일군이 탑승했으며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지역 방어 강화 계획에 따라 350명의 자국군 병력을 리투아니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도핑 파문이 불거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모든 종류의 메달 시상식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제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가 발리에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하기로 한 직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기구와 국제검사기구는 지난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대신해 발리에바 선수가 도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CAS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CAS는 올해 12살인 발리에바 선수의 경우 보호받는 개인으로 분류해 성인 선수들과 다른 규정이 적용됐다며 전면적인 조사에 앞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견했습니다. 한편 사라 허쉬랜드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최고 경영자는 CAS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이 발신하는 메시지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선수들은 자신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불행히도 오늘 그 권리가 부정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깨끗한 스포츠를 외면하는 러시아의 태도가 조직적이고 곳곳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항의해 수도 오타와를 마비시키고 미국과의 국경을 차단한 시위대를 막기 위해 긴급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날 주 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뒤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차단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 시위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발동한 긴급 권한은 캐나다의 비상사태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세계대전 당시 두 차례 평시에는 1970년 트리도 총리의 부친인 피에르 트리도 당시 총리가 퀘벡 분리 독립세력이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이 권한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시위를 끝내기 위한 새 비상조치가 한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발동될 것이라며 위협에 대응해 합리적이고 대칭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단지 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북한이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이 지난주 하와이에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3국의 대북 공조 의지가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8도,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영변 핵단지에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VOA의 보도에 대해 북한이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며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최근 분석에 대해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14일 BOA의 영변 핵시설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막으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BOA는 13일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되는 등 우라늄 관련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의 분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냈던 하이노넨 연구원은 플루토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도 활동이 계속 감지된다면서 영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모두 가동 중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이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과 동맹, 배치된 병력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탐색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BOA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추적 감시해오고 있다면서 특정 시설의 가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로 2010년 북한 영변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14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이면 북한이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해커 박사는 지난해 4월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고농축 우라늄을 175kg, 플루토늄은 6kg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생산량을 합해 계산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 북한의 핵무기가 20개가량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해커 박사의 분석입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먼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북한의 선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모델을 수용하도록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해커 박사는 존 벌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며 지난주에도 그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무아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모델로 본다는 겁니다. Hacker 박사는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넘기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커 박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해커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정상화와 비핵화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북한 측에 거듭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 대시 철회를 요구하며 전혀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한일 3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3국의 대북 공조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았고 대북 제재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한국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또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한일 외교당국자들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국무부 관리 등은 이번 회동에서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와 협력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북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미한일 단일 대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하와이 협의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결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Obviously there are some fric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right now and some other issues, but on North Korea.
다른 사안들에 대한 한일 간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을 다루기 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고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외교에 집중한다는 의향을 천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선의와 함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지 여부를 두고 볼 일이지만 북한은 긴장고조 접근법을 아직 끝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의심할 여지 없이 세 나라는 북한이 위협을 더욱 확대할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대북 독자 제재 지정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에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3국 협력의 공동 견해 등이 강조됐지만 각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제재 이행,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서도 분명한 이견이 나타났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꼬집었습니다.
Both Tokyo and Washington,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all nation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UN resolutions and the subsequent sanctions enforcement.
미국과 일본은 모든 나라가 유엔 결의와 그에 따른 제재 이행을 완수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제재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것 사이에 견해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견이 향후 대화 국면 등으로 들어설 경우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이어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3국 모두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현재 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단일 대오에 대한 즉각적인 도전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 조짐을 보이고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양에 선제적으로 양보할 것인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할지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미한일 3국이 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수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치된 메시지와 억지 조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동이 외교 당국의 모임인 만큼 억지 조치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it's safe to say that deterrence has got to be and probably was a focus of discussion.
또 억지력이 논의 주제였겠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성격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북한을 향해 더욱 높은 수준의 대화 의지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이번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추가 행동 여부는 각국 논의 결과 또는 각 나라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긴급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느냐 정도에 달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회동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북 정책에 어떤 이견도 없다는 점을 북한과 중국 등에 강조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서울은 북한에 대해 더욱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워싱턴에 압박했고 한국과 일본은 항상 반대할 이슈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화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한일이 북한 이외의 국제현안에서도 한 목소리를 낸 것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타이완 해협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지지, 법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 등 다양한 대외 현안에 대해 미한일 3국이 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와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친구와 동맹 파트너가 연대와 공동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이런 가치 있고 시의적절한 연대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북한 비호 발언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실상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주민 자금을 빼돌려 민생을 파탄낸 북한 정권에 있다며 제재를 더욱 옥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14일 BOA에 대북 압박을 중단하라는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지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특별대표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안위를 앞세워 연일 미국의 대북 압박을 비난하자 미국은 오히려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며 노골화하는 중국의 제재 완화 요구를 차단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북한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빼돌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2022년 초부터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이런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조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도구는 안보리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모든 회원국이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제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활동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제재 면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달되는데 제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718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원론적인 제재 이행 원칙을 상기시키는 선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왔으나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유엔 무대에서 중국의 제재 완화 논리를 적극 반박하며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농기구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 부족과 의료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같은 회의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라며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장진 대사가 나열한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질 개선용 파이프 등 세 가지 품목은 진작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오히려 중국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언급했듯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많은 동맹국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이런 결정은 각국이 스스로 내려야 하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를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근래 들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한훈련은 몇 년째 축소된 채로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 등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인식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한 준비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영내에서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본 오키나와 근처와 미야코 해협, 루손 해협 등에서 노블 퓨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동맹국과의 신속 통합 기동 역량과 해상 거부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미 해병 원정대와 상륙 준비단 등 두 개 팀이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is was the first time since 2018 that two Marine Expeditionary Unit Amphibious Ready Group teams
앞서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1월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합동 지휘소 훈련인 킨 엣지 2022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군 해병대 병력 2,650명과 FA-18 전투기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 약 1,400명이 참여한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미일 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 기간 두 나라는 일본과 미국 본토에서 함께 진행한 라이징 썬더 21 훈련, 미 항공모함인 칼빈슨함과 에이브라함 링컨함, 미 공군 B-1 전략 폭격기 등이 참여한 훈련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성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40건 이상의 미일 훈련 사진과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일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실 기동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미한 연합훈련과 대비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실제 병력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 훈련을 4년째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은 지속하고 있지만 연대급 이상 훈련은 중단된 채 각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부터는 코로나 관련 방역을 이유로 훈련 취소, 축소도 잇따랐습니다. 실례로 3대 미한 연합훈련으로 불렸던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2019년 폐지되거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3, 4월 전쟁 상황을 상정해 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2019년 공식 폐지됐습니다. 3월 키 리졸브 연습,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2019년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대체 훈련을 진행했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로 무기 연기 또는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이었던 쌍용훈련은 폐지됐고 대규모 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대폭 축소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미한 주요 연합훈련인 2021년 8월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병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19 상황, 연합 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엘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미일 훈련이 최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 위협에 대한 각 정부의 인식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Japan, in my view, sees a real and present danger to their security. And consequently, they've decided.
일본은 북한은 물론 영내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일 동맹 강화 등 무언가를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육해공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 그리고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벨 전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평화 진전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가운데 북한 위협의 본질을 인식하길 꺼려한다며 이 때문에 야전 기동 훈련과 높은 수준의 지휘소 연습 재개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공격에 대한 준비태세와 북한 억지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은 현재 동맹국과 안보태세에서 선제적 접근이 아닌 대응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a reactive security stance instead of a proactive security stance.
일본이 훈련 참여와 안보 절차 등의 강화를 요구하는 한 미국은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한국이 이 같은 접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제임스 샤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별도의 방위 동맹을 맺고 있어 훈련 성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강력한 미한 방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훈련이 조정되고 대북 외교 모색을 위해 축소되는 등 미한 훈련 조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은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미한 연합군의 훈련 방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너 선임 연구원은 우리는 대규모 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민감한 문제로 여겨왔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한국군은 미국과 일본군보다 훨씬 더 통합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헨너 연구원은 우리는 다른 지역이나 미국에서 추가 미군을 파견하는 방식의 전통적이고 대규모 훈련은 하지 않더라도 매일 부대 차원에서 연합군이 연습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보통 수백 또는 수천 명 병력 수준에서 훈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인사는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미한 동맹과 북한 인권까지 다방면에 걸친 행보를 보였고 해거티 의원은 매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난 1년 사이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2021년 초부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미 상하원 의원들이 내놓은 논평과 성명, 청문회 발언, 법안과 서한 등을 종합해 빈도수에 따른 순위를 집계한 결과 김 의원은 최소 51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외교안보 사항과 관련해 트위터에 최소 22건의 글을 올렸고 공식 성명과 논평은 각각 12건, 6건을 내놨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미 언론 매체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북한에 대한 미항공조에 대한 기고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미 언론 매체의 장문에 기고문을 낸 의원은 김 의원이 유일합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선거에서 처음 하원 의원으로 단성된 초선이지만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을 지내며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부터 미한동맹, 미북 이상가족 상봉과 북한 인권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사안의 다방면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등 대북 압박 공조와 관련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한 행보도 두드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반대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다음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발언이 잦은 의원은 테네시주의 초선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주로 트위터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31건의 북한 관련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의 미국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정부 관리가 출석하는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매번 대북 정책 관련 질문을 제기하는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에서 북한 관련 발언을 자주 하는 인사는 약 1년 전까지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전 상원 의원이었지만 가드너 전 의원이 2020년 11월 선거에서 낙마하면서 이제는 해거티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거티 의원은 성명과 법안 등이 아닌 트위터와 청문회 질문과 같은 창구를 통해 매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최대의 대북 압박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은 군사위 청문회에서 하와이 배치 미 본토 방어 레이더 예산 지속을 촉구하며 국방부 담당 관리들에게 매번 하와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증대 문제를 거론하는 인사로 꼽힙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발언을 자주 내놓는 인사는 주로 공화당에 집중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원 외교의 마이클 맥하울 공화당 간사와 군사위의 마이클 로저스 공화당 간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사인데 그 일환으로 북한에 무력 시위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빈도수는 낮지만 파장이 큰 행보를 보인 인사는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지난해 초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소집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중순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에 이어 지난해 말 2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주도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선물을 전하는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선물하고 싶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최근 이 드라마에서 남북한 출신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들이 실제로 결혼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남북한의 현실을 자세히 비교한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 여성 정미 씨는 2년여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 배우들이 최근 실제로 결혼한다는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영화 촬영을 하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서로가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생활 10년째인 정미 씨는 14일 VOA에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져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북한 영화나 드라마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 어떤 내용이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귀결되지만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주인공 리정혁처럼 여성을 배려하고 친절하며 멋진 한국 남성을 보면 설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반하죠. 아니, 가부장적이잖아요, 북한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진짜 이제 뭐 1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런 남자죠.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탈북 여성 강나라 씨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빈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왜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안 오지.
사랑의 불시착은 미국의 세계적인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됐던 한국 드라마로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북한에도 밀반입돼 주민들도 많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 지금 북한에 와 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한국의 재벌 여성 윤세리와 북한 군관 리정혁의 사랑을 그린 이 드라마는 남북한 현실을 매우 잘 비교했다는 호평을 받았고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손예진과 현빈이 최근 결혼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LA타임스 신문은 14일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TV 드라마의 환상적 로맨스가 미국 시청자까지 사로잡는 이유를 자세히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미 씨 등 여러 탈북민은 BOA에 세상의 진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주민들에게 밸런타인데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대학을 졸업한 뒤 서부 지역에 사는 평안북도 출신 김두현 씨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본 적이 없잖아요. 꿈을 꾸죠. 그리고 나도 저 세상에서 한번 태어났더라면, 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북한인들이라면 자신들의 삶과 한국인들의 삶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는 여러 드라마 장면을 통해 눈이 뜨일 것이란 겁니다.
도청을 계속하는 귀때기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한국에서는 이런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이상해 보이니까 드라마에 나오겠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걸 그냥 당연한 거로 뭐 중국에서 도청하고 이런 것을 그냥 뭐 다 당연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인권 침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속 한국을 방문한 북한 군인들을 통해 24시간 전기를 쓰고 온수가 나오며 아파트의 아궁이 대신 보일러, 여름엔 냉방기가 있어서 벽에 스위치만 간단히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사랑의 불시착 방영과 북한의 멸망 위기를 그린 영화 백두산 개봉 시기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 시기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란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과 영화 제작사들이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찬 허황하고 불순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영화와 TV극들을 내돌리며 무력선전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한국의 데일리 엔케이 등 여러 매체들은 북한 무산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시청한 주민들이 지난해 8월 공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등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문화개혁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통해 비사회주의 척결을 지금까지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강도 출신 정윤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반발하는 이유를 주민들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조목조목 반복하고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정말 막 신랄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인권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갑자기 보위부에서 저기 숙박 건물 나왔다 그러면서 자고 있는 사람 집에 구두발을 턱턱 들여놓고 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뭐 북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 국제사회 우리 북한에 대한 인권 떠들지 마라. 왜? 우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의 인권법이 있다. 니네들이 뭔데 우리 법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야 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런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까밝혔다. 두 번째.
한국의 탈북민 윤설미 씨는 이런 드라마를 통해 북한인들은 뉴스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요즘에는 야, 좀 더 진한 거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하다는 게 뉴스라는 의미입니다. 왜? 뉴스는 정치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맥락시기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북한이 왜 이렇게 드라마 한편 보면 아주 쥐잡듯이 잡잖아요, 사람들을. 그렇죠. 이게 북한의 허구성을 인식하는 순간 반정부 시위로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 엄청나게 이게 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문화적인 걸 연출되고 될 수 있지만 뉴스를 원한다. 이것은 그만큼 팩트를 원한다.
맞습니다. 요즘에 많이
진실을 원한다는 얘기.
수미터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 등 미국의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런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성의 힘, 즉 소프트 파워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So it is really chipping away at the regime myth in the north. So I do think that soft power has amorphous.
한국의 대중문화가 북한 정권의 신화를 조금씩 깨뜨리고 있으며 일정한 형태는 없지만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내 더 큰 자유를 향한 동력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정책이 있다면 주민들에겐 대책이 있고 노동당에 대항할 장마당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사랑하는 고향 주민들에게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대중문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들 따라 또 한국으로 안 가시고 미국에 남아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좀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도 뭐 한국에서 뭐 많이는 안 살아봤어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꿈도 펼치고 희망도 펼치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제 북한의 모든 걸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좀 그 뭐 북한 선거라든가 뭐 북한에 좀 이런 거는 미국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내 부모, 형제, 내 고향에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확률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남겨져 있던 아들을 한국에 정착한 후 데려온 혜정 씨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기회로 미국 정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고 태어나 한 번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첫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 정착 방법을 생각하게 된 혜정 씨. 그러나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미용실을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다가 병원에 왜 갔냐면 손 아파서 갔어요. 손 아파서 이거 손 좀 고쳐달라고. 갔는데 이제 검사, 나이가 있으니까 또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가서 검사하고 나니까 검사하는 데서 이제 안 좋은 뉴스라면서 이제 암 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제가 미용실에 있을 때 손이 아플 때 그 케미칼 때문에 이제 손에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했죠. 암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자궁은 판정을 받게 된 전혜정 씨.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얹힌 듯 맺혀있는 시간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이제 자투할 때 이제 여자들은 그 자궁에다가 돈을 감춰갖고 나가요. 근데 그거 이제 감옥 살을 때 동안 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했던 제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쏟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상처 입었던 거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거를 병원에 가서 검사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거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고 뭐 여자들이 뭐 북한에서는 산부인과라는 거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저 한국에 와서도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암이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자궁 다 드러내고 뭐 란서도 다 떼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통증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그러세요?
아, 그냥 뭐 항암 치료 받고 약은 먹는 거 있어요. 약 먹는 거 있고. 아프진 않아, 괜찮아요. 그냥 몸이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어지럽고 제가 이렇게 빈혈이 자꾸 와서 이제 운전을 오래 못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암 진단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 등 정착 초기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혼란이 이어졌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조직 검사를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했어요. 한 번은 자기네가 닥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하니까 한 번은 암이라 그러고 한 번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저는 생각이 딱 있어요. 던졌대가지고 그게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 자리가 딱 암인 거예요. 어쨌든 전 조직 검사를 좀 그렇게 두 번, 세 번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갈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가 한 번 했는데 암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암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때는 한 명은 또 한 번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그 한 번 세 번째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이거는 자기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했는데 하나는 기고 하나는 아니니까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번은 자기네 실수다. 자기네 실수니까 한 번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참 검사하고 막 그 조직 검사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은 치료받을 때는 치료받을 때는 아무래도 힘든 거고 힘든 과정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힌 거고 그 마음적으로는 그때 조직검사할 때가 좀 믿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왜 암이지 하면서 막 눈물 나고 막 눈물이 사실은 다 말랐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거는 전 잘 두더도 못 봤어요. 북한에서는 암이라는 거 없어요. 잘 암이라는 건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네.
네 그래가지고 암이라는 거 이제 충격이 그때 처음에 충격이었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전혜정 씨는 미국에 온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탈북 여성들의 고된 삶의 여정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힘없이 꺼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와서 지금 뭐 한 명, 두 명, 세 명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탈북자들이 그 뭐 간암, 위암 뭐 이렇게 그냥 미국에 와서 그냥 몇 년, 한 7년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암이 많아요. 나이 젊은 나이에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혜정 씨는 지난 2020년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뜬 메이 유 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네, 옥순이가 나 암이라고 죽기 전에 계속 나한테 네 번이나 찾아갔댔어요. 나도 암 치료 한 번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말기 돼서 죽게 됐는데도 나한테 왔대가지고 계속 걔하고 나하고 진짜 사연이 저는 금방 오자마자 하고 걔는 죽기 말기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암이라는 그거 한 가지로 같이 만났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처지와 또 이름 모를 탈북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물론 이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탈북자고 내가 또 자궁암 내가 아직도 믿길 수 있지 않죠. 왜 암인가.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내가 했던 거를 연상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분해요. 너무나도 분하고 북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되겠다고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게 가슴속에 불이 타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엄마로서 북한 애들이 현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내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혜정 씨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탈북민의 인권을 위한 작은 단체에 뛰어들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전혜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6년 2월 15일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이 탄생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 시 탄도 계산을 해줄 고성능의 전자 계산기를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프레스터 에코트와 존 모클리 교수팀에게 컴퓨터 개발을 맡기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3년여의 연구 끝에 마침내 1946년 2월 15일 무게 28톤에 길이가 25m나 되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Our people becoming obsolete. The giant electronic brain is starting cogitatin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애니악은 200명의 사람이 7시간이나 매달려야 할 만큼 복잡한 탄도 계산을 단 3초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악은 가동할 때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애니악은 약 9년여에 걸쳐 군사 관련 업무와 복잡한 계산 등에 이용되다가 애니악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1955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애니악은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이 완전 철수합니다. 이로써 한때 10만여 명에 이르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은 모두 떠나고 1979년에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내전 개입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세력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이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무자헤딘 반군의 게릴라전이 성공을 거두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쟁을 위해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무기를 공급하는 등 무자헤딘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1988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반군과의 교전으로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피해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만여 명이 전쟁을 피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군 철수로 친소 정권이 약화되면서 회교 반군 무자헤딘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고 아프가니스탄은 또다시 내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